네, 이번 9월과 10월이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르면은 열왕기상 전체를 묵상하게 되어 있고요. 정확히 내년 이맘때쯤, 2024년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열왕기상에 이어지는 열왕기하를 묵상하는 스케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왕기라는 책은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이고, 이제 열왕, 우리가 열국, 열왕 이렇게 표현할 때 모든 왕들, 모든 나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열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서술한 책이 이제 열왕기죠.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더 정확하게는 사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다윗 왕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계속해서 한 100여 년 정도 더 명맥을 이어가다가,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때까지의 이야기. 그때까지 이야기에 우리가 여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 마지막 단계, 마지막 멸망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이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는 정확하게는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의 죽음까지 모든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좋아한다, 뭐난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게 프리퍼런스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역사라는 과목을, 역사라는 분야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역사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과목들도 역사와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뭐 문학, 철학, 뭐 이런 것들, 인문학은 뭐 당연하고요. 컴퓨터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해도 컴퓨터의 역사 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들이 서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무게감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분야는 조금 더 역사적인 걸 많이 보는 분야, 또 어떤 분야는 뭐 역사적인 부분들이 이미 녹아져서 뭐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도, 뭐 역사를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아도 현재에 더 집중하는 분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설명이 되죠. 2023년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2023년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2022년, 2021년이라는 이전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고, 우리는 역사 위에 여전히 서 있으며, 우리는 역사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역사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이 역사 위에 서 있지만, 이 땅에 유일하게 역사 위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 위에 계시지만, 오늘 찬양했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 역사 위에 계시지만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여기서 하늘이라는 거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죠. 하늘, 초현실적인, 이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공간이죠.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알만하게 들려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진리를 꽁꽁 알고 자기만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자신의 뜻을, 하늘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계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그냥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너희는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있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성경 곳곳에 약속하고 계시고, 그런 응답들을 받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통한다라는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교통하시는 거고 우리는 기도로 교통합니다.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로 교통하는 방편은 세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성례, 또 하나는 기도를 꼽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라는 이 소통을 온전하게 붙드시는 것이 우리가 성례로 온마음과 정성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우리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시다. 이 계시와 그리고 기도 또는 말씀과 기도 이런 프레임이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이라는 한 왕에게 주어집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는 주고 싶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라고 말하면 참 많은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 어떤 말투로 해야 하는지, 기도를 할 때는 몇 시간을, 몇 분을 해야 되는 건지, 기도를 할 때 어떤 표현들을 써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누가 주로, 어떤 모임들을 가면 항상 목사 또는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는 빈도가 많죠.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이 경험한 자신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이 표현이 3천여 년 전에 이 솔로몬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3천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를 뛰어넘어 초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메아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아오셨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아오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걸까요? 지니 같은 걸까요? 뭐 여러분 무슨 상상을 해도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구하라, 구하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세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구하고 있는가?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먼저 솔로몬에게 묻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마치 호의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사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하는 행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고민도 없었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마음도 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보기 어려운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찾아볼 수 있는 단어는 1000번제라는 단어입니다. 3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제단에다가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단어가 뭐 옛날부터 이제 부흥사들 통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쓰인 단어죠. 1000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천일 동안 뭐 새벽 기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완전히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좀 1차원적으로 이제 해석한 표현이죠. 1000번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많이 갈려요. 번제 자체를 1,000번을 드렸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진짜 말 그대로 천일 동안, 천일이면 얼마예요? 한약 3년 정도 되죠. 천일 동안 하나님께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또는 뭐 이거는 어떤 정확한 수량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저 많다, 온 마음을 다해 드렸다라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천이라는 숫자가 10의 세제곱이잖아요. 10이 완전수 중에 하나인데, 10의 세제곱, 3도 완전수인데 10의 세제곱으로 상징하는 표현. 저는 이 1,000번제라는 단어는 그냥 가장 심플하게 이 열왕기의 병행 본문이 되는 본문이 역대기거든요. 바로 뒤에 나오는 역대상, 역대하인데,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가축을 제사로 드렸다. 물론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어떤 신분적인 차등이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는 경우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뭐 어떤 이렇게 가정 단위로 드리게 될 때는 뭐 염소나 양을, 그리고 지파의 리더라든지 제사장이 드릴 때는 소, 암소나 수소를. 굉장히 그 차등이 있어요. 왕은 어떨까요?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그 당시 왕은 뭐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 왕은 1,000번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왕에겐 간단한 일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솔로몬 이외에 다른 어떤 왕들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상상을 해봐도 1,000번제라는 거, 1,000마리의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벤트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불교에 108배, 뭐 3,000배, 뭐 이런 거 이렇게 어떤 고행의 대명사로 이렇게 드리는 분들을 보는데, 성경을 봐도 한 마리의 번제, 한 마리의 가축을 번제로 한번 드리는 게 상당히 복잡한 일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상당히 거룩한 작업이었고, 그것을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주 어렵지 않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혹시 솔로몬이 뭔가 간절하게 원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좀 왕으로서 자신의 어떤 지위를 사람들에게 좀 쇼잉하고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퍼포먼스로 이렇게 뭐 1,000마리 제사를 드린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걸 뭐 굳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솔직히 여러분, 너한테 뭐든지 줄 테니까, 자 여러분, 너한테 뭐든지 줄게요. 뭐든지 줄수 있으니까 뭐든지 하나만 구해 보세요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진짜로 뭘 구하시겠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저도 좀 선택 장애가 있어요. 뭐 먹을 거 고를 때가 제일 어려워요. 예, 뭐 어디 갈래, 뭐 먹을래 할때 제일 어려워요. 특히 저기 이성현 목사님도 굉장한 선택 장애이시거든요.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서로 한 5번은 물어봐야 돼. 예, 뭐 드실래요? 저다 괜찮아요. 뭐 드실래요? 그러면 이제 이장호 목사님 나타나셔서 이거 먹자고 이제 뭔가 필요가 있으면 선택을 할 텐데 내가 뭐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잘 모르면 선택 장애가 옵니다.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이미 아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좋아해요.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구하라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잘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내가 필요가 있었다면, 그동안에 내가 간절함이 있었다면 즉시 대답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내 안에 필요가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몰랐다면 우리가 뭘 구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을 던지게 될까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라는 내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이 솔로몬의 대답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6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대답을 여러분 쭉 따라가 보시면은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한테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인터뷰를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어떤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순간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자기 마음에 구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간절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항상 마음에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와 같은 제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간절함으로, 즉, 솔로몬 왕은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규모로도 알수 있고, 그리고 분명한 어떤 내용이 담긴 기도에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렇다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뚫고 이땅 가운데 계시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구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양심에 비추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은 게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이제 받게 됐는데, 목사 안수식 때 이제 노회에서 이미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권면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저한테 후배니까 후배가 되는 거니까 이제 조언을 귀한 조언들을 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조금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도 벌써 이제 한국의 어떤 교회의 교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또는 이제 교회 내에서도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젊은 세대가 이탈하고 있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꽤큰 문제였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목회가 왜안 되는 줄 아냐?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우리 선배만큼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좀 기분이 확 상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교 대상을 삼아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권면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세대 다음 세대로서 어떻게 들릴까? 그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까? 굉장히 질문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목사 안수식에는 저 혼자 안수를 받는 중이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만 보고. 그렇게 생각이 제가 삐딱하게 들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때 노회가 분쟁 중이었거든요. 그 노회가 저도 아직도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분명히 속사정이 있을 텐데 노회 자체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사 안수식이 열렸고 그런 권면을 받았을 때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는 소리에 대해서 저는 그대로 말씀 또 드리고 싶었어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가 진짜 기도를 안 할까? 왜 기도를 안 한다는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걸까? 저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아무리 시대가 더 악화여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상 뒤에 보겠지만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이스라엘에 숨겨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7,000명 또 완전수예요. 7 곱하기 10의 세제곱인데 7,000명의 내가 순결한 자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내가 숨겨두었다. 가장 악한 시대에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이 세상 곳곳에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기도, 아이들이 뭔가를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도 않지만 그 아이들의 작은 기도, 그러나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그 기도들은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가 기도를 안 한다는 평가는 과연 진실한 것인가? 그래도 어떤 보여지는 변화가 있으니까 뭔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클루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양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어떤 기도회 모임에 참여하는 숫자가 준다든지 그리고 기도회의 횟수가 줄었다는 것, 그것이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개인의 간절함이 극적으로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 자체가 줄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서 문제가 더 클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치관이 우리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 하면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필요한 것은 스스로 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진 게 아닌가. 여러분, 시편이 악인에 대해서 고발할 때 시편이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그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에서 악인은 뭔가 큰 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연결이 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맥락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그 악인의 말도 안 되는 그 프라이드, 그거를 고발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할 때는 벌써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해? 그리고 내가 구해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셔?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어떤 레인지라든지 어떤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레트로가 이렇게 계속 돌아오듯이 옛 유행이 다시 돌아오듯이 인간 사회의 경향이 반복되는 경향도 솔직히 보이긴 하지만 점점 이 시대가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시대가 점점 구하지 않아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면 휴대폰 하나면 다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시대, 엄지손가락 하나로 쇼핑도 하고 엄지손가락 하나로 오락으로 쾌락도 채우고 엄지손가락 하나로 돈도 버는 시대, 심지어 인공지능이 내 지식과 내 지혜의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고 나에게 답을 해주는 시대.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묻고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희희낙낙하면서 만나진 않았어요. 분명히 절박함 속에 만났습니다. 분명히 나의 구원자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이 땅의 허무함과 이 땅의 어떤 이 부족함에 대하여, 악함에 대하여 나를 구원할 자 누구신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냥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 주는 나의 친구 이런 찬양도 있는데 그 예수님은 나의 그냥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내 생명과 맞바꾸신 그런 좋은 친구, 나의 구원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다른 차원으로 편리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구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약에 인공지능이 줄 수 있다면 기독교는 당장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 지혜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믿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분께 구하는 자가 있는 한 약 3000년이 지나서도 이 생생하게 이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세대가 기도에 약해졌다라는 평가 우리가 솔직하게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구할 분에게 우리는 구하고 있는가? 요즘 세대가 기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선배님들에게도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자, 우리가 구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지금 현재 처지에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다음 스텝,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기에 이런 칭찬을 받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은혜들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우리 또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결국 지혜입니다. 지혜인데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이제 꿈속에서 지금 서로 대화하는 참 신비한 일인데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구하는 여러 내용 속에는 지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네가 이것을 구했다라고 지칭하실 때 11절 후반부죠. 11절 후반부. 네가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았고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았고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구했다. 솔로몬은요, 뭉뚱그려서 추상적인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필요한 걸 구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의 지금 특별한 상황, 특별한 정황, 그 속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즉, 솔로몬은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다윗 왕, 사실상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왕, 무에서 유로, 완전 모든 기틀을 닦아놓은 다윗 왕이 죽었어요. 초유의 관심사는 누가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냐예요. 누가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냐.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 그 여러 자녀들이 있었고 그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미 다윗의 생전에 압살롬이라는 큰 반란이 있었고 아버지가 도망가야 될 정도로 큰 반란이 있었고 다윗의 말년에도 열왕기상 시작이 누구로 시작하냐면 아도니아라는 아들로 시작하거든요. 1장에 보시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은 일단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생기면 일단 축복이죠. 축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생김이라는 것은 자기 잘생김을 잘생김으로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 더 가까운 사람을 표현합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모범생 아도니아.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왕위를 스스로 이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지혜가 없었죠. 지혜가 없음이 나중에 밝혀졌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에게 뭘 구하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의 첩을 나의 아내로 삼아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생긴 건 잘생기고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말 그대로 지혜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게다가 솔로몬은 만천하에 알려진 불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죠? 바세바로부터 출생한 자녀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죽이고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거기서 낳은 첫 아들은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는 기반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는 다른 왕들은 몇 살에 즉위하고 몇 년 동안 통치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아버지의 생애와 다윗의 생애와 그리고 아들인 이제 르호보암의 생애를 이렇게 맞춰서 조합을 해보면 조금 넓게 보면은 한 21살에서 31살 사이에 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는 청년기에 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또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앞장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는데 솔로몬에게 너는 말씀에 잘 순종해라. 항상 그 말씀을 네 입에 담아라. 이런 말 보편적인 부탁을 하면서 보편적인 유언을 하면서 동시에 세 가지 특정한 부탁을 하는데 요압과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시므이를 네가 지혜롭게 처결하라.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미션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되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요압은 다윗 인생의 굉장히 복합적인 복잡한 그런 인물이고요. 요압과 시므이를 심판해달라.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네가 지혜롭게 잘 보답해달라. 그런 유언인데 거기 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윗이 너는 요압 죽여라. 너는 시므이 죽여라. 이런 말 안 나와요. 내 지혜대로 행해라. 내 지혜대로 행해라. 그런데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고 있으니 지혜를 삼아서 잘 해결해라. 아니 기반도 약하고 젊은 데다가 아버지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받으면서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 중에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9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listening mind,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이 듣다의 원어는 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신명기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끊임없이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미간에 삼고 손목에 감고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외워서 집에 문설주에 붙여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솔로몬이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 listening mind,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인스타? 유튜브? 여러 뉴스?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유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즉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됨의 목적이다. 제2문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유일한 규칙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표현이겠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조금 포커스가 우리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포함해서 그와 함께한 백성들과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특별히 이 이웃과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오늘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어떠한 유일한 규칙이 필요하냐 하면, 솔로몬의 말을 따르면 듣는 마음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잠언 좀 뒤에 나오면 잠언이란 책 있죠. 지혜의 책, 지혜의 말들을 모은 책인데요. 잠언,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이들에게 앞서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이 잠언, 그리고 이 성경,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는 만큼 무지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정황 속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망쳐버린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습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즉시 받게 되는 선물은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빈들의 마른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단비로 촉촉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심지어 그분은, 그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도 그 지혜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잘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기 서 있는 분야, 직장,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다르죠. 그러나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 주여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역시 듣는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구할 건가? 자, 구해야 한다. 구하는 삶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리고 무엇을 구할지가 분명해졌다면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아, 오늘부터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오늘 말씀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다면, 아, 기도하라고 했던 것 같아. 아, 기도해야겠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씀인데요. 이미 여러분이 수백 번, 수천 번 기도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매번 똑같이 반복하여 마음에 이는 분들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적용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과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추상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래? 아, 기도의 데피니션? 아, 기도는 뭐라는 건 알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 거죠. 기도는 믿음과 순종이 맞부딪히는 지점이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신방 가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어느 선 이상의 큰 이벤트만 기도 제목거리라고 분류하기보다 우리가 매 순간을 기도가 필요한 삶이라고 인정하며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 순간조차 우리가 기도로 주께 나아가는 것,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물론 잘못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 다윗이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매 순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본 사람입니다. 기도를 쉬었을 때 아버지가 어떤 범죄를 했는지 본 사람입니다. 보지 않았죠? 들었죠.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리고 다시 아버지 다윗이 회개하여 회복하여 난 아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 뒤에서 말고요. 자녀 앞에서요. 가정에서 성경을 펴고 읽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진정한 부모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축복의 권세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그분께 기도하는 일이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또 여러분이 듣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잘 소화하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면 안 그래도 마음이 어지러운데 뉴스를 보기 전에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어지러운 시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할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천상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일찍 도착해서 기도로 주 앞에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습관으로 삼을 만한 귀한 지혜입니다. 난 배운 적이 없다? 나는 그런 본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앞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일을 담기에 내가 그릇이 너무 작지 않나?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하죠.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기도, 어떻게 그런 거대한 삶을 제가 살 수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이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거든요. 기드온 사사가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기드온이 아니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못해요. 되게 겸손한 것 같죠. 겸손을 가장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너는 네가 그렇게 나아오길 원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 하나님 저 이해 못하실걸요? 제가 얼마나 작으신지 잘 모르실걸요? 저를 통해서 못하실 거라고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죠. 솔로몬은 뭘 어떻게 하죠? 솔로몬 주님 종은 작은 아이라 이 많은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는 믿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기도를 다시 정의하면 기도가 기도되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역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겠는가?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겠는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너는 무엇인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그걸 믿고 구하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행위와 이 순종의 행위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자녀 세대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표현은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이거보다 더 채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제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 자체를 제가 구합니다. 네가 잘 구하였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내가 다 너에게 허락하겠다. 여러분 십일조를 가르치시려면 십일조를 하셔야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정을 하셔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병자들이 그를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날 잘 찾아왔구나.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믿음은 정말로 기도의 역사와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개인 기도 생활을 점검하여 주시고, 사랑방 모임은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해답을 찾는 모임이 아니고 지혜와 해답 되시는 주님을 찾고 그분께 구하는 모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질을 구할 때, 아 정말로 하나님 자체를 구할 때, 본질을 구할 때,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네가 걱정할 필요 없이 다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맛본 자는 기도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자체를 구할 때 내가 어떤 미사여구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내가 있는 그대로 의존하고 주님께 구할 때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더 채우실 분에 대한 그대로의 인정이잖아요.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우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기도. 이걸 맛본 사람은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중에 그토록 찾았던 생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종은 작은 자입니다 하고 두려워 떨며 고백하던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를 솔로몬과 단순 비교하기 위해 쓰여진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교정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읽혀졌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기도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